예, 오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하면은 성경을 계속 읽고 나가는데, 요한 일서를 쭉 읽다 보니까 5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우리 4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정했는데요. 세상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잘 알기는 아는데 그 무엇인지 참 잡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믿음은 하나님께 난 믿음이라고 했고요. 또그 믿음은 바로 여러분 한 심령 심령의 믿음이다.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내 실력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능력도 아니요. 내 처세술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그다음에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파워를 준답니다. 파워, 어쏘리티를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확신하고 살고 있으면은 세상의 어떠한 여건과 환경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는 고통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세상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요. 자연 생물 세계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조한 창조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에 그 세상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세상으로 지명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면은 구약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 또 거기에 가득한 것, 모든 만물,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런 거로 그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하에 그 세상은 운행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그것을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형시키면 변형시킬수록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의 그 세상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거슬려 올라갈 때, 우리의 뜻,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고 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있는 세상으로 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배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거슬려 자기 뜻대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이 세상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때그 세상을 사도 요한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증을 준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을 내 머릿속에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질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나에게 와서 내 가슴에 닿아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징조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약속한 것이 곧 이루어질 걸로 확신한답니다.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내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드리라고 누굴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바라는 것에 실증 보증 못하는 것을 증거다하는 것은 하나의 성령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서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굴 믿느냐? 세상에 많은 종류의 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은 형식이나 모양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뜨겁고 열정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갈수록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보이지 않고요. 나에게 와닿지 않게 되니까 이제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찬을 행할 때도 정말 이 만찬 이거 그리스도교에서 행하는 거니까 내가 드는 것이다 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아십니까요? 요한 1서를 쓴 것은요 도미니시안 그 황제 때에 핍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10명의 그는 황제들이 있는데 도미니시안 때입니다. 그러니까 AD 95년경에요. 예수님이 AD 34년 뭐 그 정도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9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로마의 정치에 의해서 핍박이 강한 그때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되고 모든 교회가 번성될 때 흐트러지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이러한 등등의 것을 할례를 받아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많은 것들이 들어온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힘들. 마치 오늘날 여러 가지 힘들거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한 18%밖에 되지 않답니다. 세계 중에서. 불교가 그 정도 되고요. 그러나 이슬람교가 굉장히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올바른 교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다 죽이는 그러한 여건과 그것이 오늘날 핍박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떻습니까요? 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막는 그러한 핍박이 몇 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러한 이단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한 1서를 쓸 때도 그러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긴다고요. 믿으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 물질을 많이 주어서 풍성하게 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받은 자도 적게 받은 자도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도행전 4장 같은 그러한 은혜가 복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는요, 우리 10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혈류증으로 10년 동안 혈류증은 여자가 피를 흘리는 거지요. 피를 흘려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방으로 모든 거 의사를 다 찾아다니고 치료를 받으려고 좀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재산은 다 탕진하고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온다는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나는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갔습니다. 궁중이 가득 차서 도저히 만날 수 없어요. 겨우 헤치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가락을 만지고 이것으로도 나는 낫겠다고는 확신을 가졌던 그 혈류증 환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권세가 나, 내 능력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인데 누가 예수님 만졌겠습니까? 여인이 바로 나음 받습니다. 그런 예수님 말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요. 그 딸을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 든 자를 낫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형식적인 거예요. 행여나 교회에서 나를 높여주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것, 나를 대접해주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처럼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서 6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사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무엇으로 드릴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믿음은 세상을 이긴답니다. 믿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단순, 그 믿음은 정말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고흔 목사가 있는데 그 자매님 한 분이 찾아왔답니다. 한 1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자녀들이 저 시골로 가 있는데 제가 그 자녀들이 있는 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예교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안수해 주어서 내가 여기 심장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심장병이 싹 나왔습니다. 고은 목사가 생각했답니다. 나는 그 자매님을 10년 동안 안수해 준 일이 없는데 그 자매님은 10년 동안 자기에게 안수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안수해 줬느냐고 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잡고 악수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한 손으로 악수했지만 한 손은 제 심장을 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낫게 해주겠다라고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내가 알았던 이 심장병이 싹 나았습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믿음이에요. 정말 단순한 믿음이거든요. 요사이 신문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개가 죽으니까 개를 위해서 장례 예식을 해달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아마 단순한 믿음이겠죠. 근데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요. 그걸 하나의 식구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건 성경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해줄 걸로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시편 9편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은 바로 단순한 믿음이었다. 사울왕을 피해서 그가 도망다닐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한다고 시편 9편 1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믿음이 어떤 단순한 믿음이었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믿는 그 신앙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이름을 알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기 때문에 너는 관심을 좀그 사람을 그렇게 저주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믿고 찾으면은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달에게는 모든 하는 일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서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음에서 왜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이 생기는 건 단은 내가 알기만 하지만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만남의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건데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거든요. 만나는 사람만이 알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그 흑인 목사 한 분이 지금 피게로 남쪽 쪽에 있는 그큰 교회 목사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들이 있는데 엑세스를 타는 사람이나 롤스로이어 타는 사람이나 다 가기만 하면 다 같은 차인데 왜 롤스로이를 타려고만 하느냐? 그것은 타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 차를 타본 사람만이 알수 있지. 이런 차, 저런 차 타고 있는 사람, 갈 수만 있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마음, 정서를 알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만남 어떤 거냐? 그건 자기가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만나 봐야지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남이 말하는 건 그건 그 사람이 한 하나님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가는데요. 여러분 걱정하고 집에 갑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운전하고 그냥 가면 내 집에 가거든요. 왜요? 항상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어느 때는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냥 내 길로 집에 가는 길로 간다고요. 다른 집으로 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러한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생각과 내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삶 속에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져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내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도 그러고 여러 편에서 그럽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서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랍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에요. 쫓겨다니면서 사울왕한테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닙니까? 그런데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었는데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요. 거기에 그 사람의 옷자락만 떼와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할 때에 내 아들아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는 걸 확신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자기 부하 사람들에게 자기 따르는 자들에게 절대로 사울왕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흉악한 곳에 나를 구원한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것으로 확신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갈등하고 염려할 때 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그럽니다. 안 아픕니다 하면 그건 됐다는 거예요. 아프면은 또 아픈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한답니다. 아프면은 너는 그게 낫는 아픈 병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 병인가? 낫는 병인 같으면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 병이다 하면은 그러면 죽는 병이면은 또 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죽는 병이면은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이다 하면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이 땅에서 고통하고 근심하고 하니까 좀 더 살고 하는 그런 거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살고 그런 거 있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낫지 지옥에 가는 거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병이면은 그것도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것 같으면은 무조건 걱정하지 않. 왜냐하면 네가 지옥 갈 일을 했으니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뭐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 다 6%인가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고 다만 4%만이 걱정할 것인데 빌립보서에만 있는 말처럼 정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4장 9절인가요? 빌립보서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이요, 나를 지켜주는 자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를 모든 요새, 나의 모든 것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도록 망대, 높은 망대 위에 나를 세우셔서 나를 지켜주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매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냥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그냥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쓴 그 시기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이라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쓴 그 시 속에서 그 마음의 삶을 신앙의 고백을 우리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다윗은 단순하고 정확한 믿음으로 생활함으로 항상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자녀,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같이 누린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까지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자녀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시키는 복을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이 있어서 근심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뭔데 우리를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고 하니까 저를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지금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8편에서 4절 5절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냐 천사보다 못하는 걸로 우리 여기에서는 표현했습니다. 우리 시편 8편에 있는 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했기에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원을 찾아보니까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 430 그러니까 코드로는 430입니다. 430을 찾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조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라고 나타나 있는 그 성경 구절은 조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나타난 천사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으로 또 표현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0장이던가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다 나올 때 어떻습니까요? 그 비자가 그 종이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나와 있다니까 아니야 베드로 천사가 왔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 사람에게는 천사가 인도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보다도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녀니까 조금 못하지요. 못하지만은 그러한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면 그 권세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다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은 그 권세를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는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버리면은 하나님은 주시는데도 우리는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구해도 주지 않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고도 그 권세를 생각하지 못하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걸 아침 여러분이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볼 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준 권세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내 건강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로버트라고는 그 목사가 가정 교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 마치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되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난자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독생자 밖에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런데 독생자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돼서 어답됐다고요. 양자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답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어답된 자녀다. 두 번째는요. 어슈어런스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6장 16 선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이루어 주시리라 거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확신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assurance란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access라는 직접적인 관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직접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authority,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이라고 하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한 것이 영이에요. 편재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편재하는 것이 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100년, 200년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영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영, 그러한 권세를 가졌고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권세를 가졌고, 성령이 그러한 권세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자 삼아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니까 우리는 그러한 authority를 가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됐어요?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이 뭐죠? 대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러한 대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은 대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시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서 세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울왕이 왕권을 받았는데 왕권을 뺏긴 것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등지고 말면은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 지혜와 권성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사사기에 보니까는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다 끝난 후에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니까요. 계명과 진리를 모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는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고는 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에만 아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은 하나님이 방패해주고 막아주고 인도해준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잘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문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걸 확신하십시오. 예, 그래서 나는 양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나는 보증해주고, 나를 보증, 하나님이 보증해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에 통해서 나를 보장해주는 거예요. 인도해주는 거예요. 인도해준다는 거, 관계를 맺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거 있어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여 힘듭니다. 주여 힘듭니다. 그러나 칠전팔기에 큰 믿음으로 매일 삶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강하게 하고 세상을 부끄럽게 한다 했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는 자 되기,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믿음의 군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